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간적으로는 3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반가움이 더 깊어집니다. 오랜만에 여기 올라와서 보니 제 기준으로 왼쪽에는 마치 오징어 게임을 방불할 돈으로 뒤에서 다들 안 나오고 계셨더군요. 괜찮습니다. 뒤에 앉아서도 열심히 제 얘기를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고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는 것은 저에게 크나큰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냐면 제가 그만큼 성스럽고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란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같이 나누는 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란 사람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사로란 사람을 대해서 더 알고 싶었을 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사로는 우리 식으로 하는 표현이고 영어식으로 읽으면 라자루스가 됩니다. 나사로란 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이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무려 3주 전에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믿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배웠던 그 선한 목자 이야기에 따르면 믿는 것은 아는 것과 같다고 배웠습니다.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안다고 할때 안다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요한복음적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께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귀신이나 악령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던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두고 오늘 사건을 바라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1절입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하여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여기까지. 나사로와 마리아와 그 마르다가 살던 곳은 베다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그 베다니에서 사뭇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집에서 나사로가 이제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급히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께서 아 그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시더니 6절에 보면 이틀을 더 민기적 되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민기적 되시더니 7절 이틀 뒤에 드디어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들이 이 유대 땅을 떠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유대 땅에 거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나사로가 병이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속히 돌아가지 아니하심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기를 주저하고 아 이틀이나 더 민기적거리는 걸 보니 위험하니까 안 가시려고 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가신다 하니까 아니 거기 있다가 그 봉변을 당할 뻔하셨는데 가려 하십니까? 하니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제자들도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아리송한 얘기를 하시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끼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대화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잠들었다 하니까 그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하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 아직 죽은 게 아니군요. 죽지 않고 마치 잠든 상태라면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는 거군요. 우리가 주께서 여러 번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주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이제 압니다. 그러니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기회가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거다. 잠들었다면서요. 왜 다시 죽었다 하시죠? 방금 얘기를 이어보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맞다. 너희 생각인 죽음이 맞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잠든 거와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갈수록 더 알아먹지 못하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계속 봅시다.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나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 가면은 봉변을 당할 게 뻔한데 지금 주께서 이미 죽어서 사실 아무런 소용도 뭘 더해볼 상황도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가신다 하니 아 드디어 순교하러 가시나 보다. 그래 우리도 우리를 지켜 다 같이 순교하러 가자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보통 요즘도 3일장을 치르죠. 그런데 무덤에 들어간 지도 이미 4일이 지났답니다. 베다니는 예수를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어떻게든 고치셨을 텐데 아 이제는 죽었으니 소용이 없군요. 그래도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죽은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일까요?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는 뭡니까?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상태로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봤을 땐 아니죠. 믿는 건 어디까지나 죽기 전까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노라 시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어디까지나 생태적으로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면서요. 25절 얘기는 뭐고? 네? 26절 얘기는 뭘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 27절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는 마르다겠죠. 주여 그러하이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도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하죠? 믿는다면서요. 뭘? 그러 말을 믿는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앞뒤말이 모순적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결론만 보자면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안 죽는데 뭔가 약간 잠시 시스템 오류로 누군가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알겠다. 주님은 그러하고 주께서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내가 안다 해놓고는 안심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죠. 왜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네? 왜 마리아를 불렀을까요? 믿는다고 하고. 그 다음 줄을 볼까요?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말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갑자기 튀어나가니까 무덤 가서 우는 줄 알고 같이 울려고 문상객들이 다 따라 나간 겁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뵙고 그를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누가 한 얘기? 전에 마르다가 한 얘기. 즉 마르다가 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예수께서 25절 26절에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었더라도 또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했는데 왜 같은 말을 반복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뭘 못 알아든 걸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리아의 얘기, 이 반복된 얘기에 그 답이 있죠.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는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살아난다 하는데 왜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를 반복해서 마치 따지듯이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보기엔 상황 종료니까, 끝이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이고 절망이고 멸망이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할 수도 어찌할 바를 알 수도 없으니까 아, 다 끝났다. 이런 죽기 전에 호흡이라도 조금 남아있었을 때 오셨어야 어떻게 기적이라도 일으키고 손을 써볼 것이지 다 죽은 다음에 그것도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오시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는 거죠. 33절 예수께서 그가 웃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봅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어떤 사람이 하는 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은 막지 막을 수 없었느냐 하는 그 생각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생각이죠. 어디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고 죽음 앞에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 사람들이 보여주죠. 죽음은 뭐다? 철저한 절망이다. 멸망이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그 어떤 지식적인 그 생각으로 어떻게라도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이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참한 우리의 상태를 놓고 우니까 예수께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25절, 26절로 봅시다. 원래 사람은 죽음 앞에 이렇게 철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께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며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죽지 아니하고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믿는 표정을 아니하신 것 같은데 저만의 착각이겠죠. 그럼 믿는지 안 믿는지의 질문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망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설령 죽더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원래 우리에게 죽음은 철저한 절망이었다면 우리는 그 절망에 갇히지 않고 아무리 사망이 우리를 절망에 얽매이게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있다 하면은 예수로 인해 우리가 가지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시며 그가 부활과 생명이라는 건 뭘 의미하게 되는 걸까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사망 자체가 사망으로서의 의미도 존재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나아가 우리가 사망 앞에 절망으로서 더 이상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사망의 종노릇,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요. 듣기에는 참 듣기 좋은 말인데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안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란 사람에, 여러분이란 인격이 가지는 그 의미에 사망이 더 이상 여러분을 그의 종으로 잡아둘 수 없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뭘 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도 절망으로만 빠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 생각에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에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다시 싹을 틔우고 희망의 꽃을 피우고 뭐라 그럴까요? 기대에 찬 내일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되죠.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 나란 존재 자체가 어떤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 따라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무가치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나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지워진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였을지라도 그게 내가 교회에 친한 친구에게만 얘기했는데 이 나쁜 놈이 그를 동네방네 소문내 남포교회 전체에 소문이 나 내가 차마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된 이상 나는 남포교회에서 영원히 나의 배우자는 만날 수 없을 배우자는커녕 사귀지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 놓였던 것 갈지라도 절망할 수 없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거기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온누리 교회로 도망가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오고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그가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심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보신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이시며 그로 인해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외에도 정말 놀라운 한 가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는 그것은 35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왜 우시죠? 33절, 사람들은 왜 울죠?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럼 35절에 예수께서는 왜 우시죠? 예수께서도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셔서? 예수께서도 죽음이 너무 절망스러우셔서? 아니죠. 예수는 부활이고 생명이시죠. 사망을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웁니까? 네? 우리를 창조한 신이 왜 우나요? 33절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불쌍해서 죽음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죽음 앞에 눈물 흘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신다는 건 뭘 뜻하죠? 하나님도 알고 보니 원래 감정이 있으셨구나. 그런 무슨 법칙이나 문자나 원칙 같은 냉정한 냉혈한 같은 정말 자로된 듯 반드시 하나의 오차 없는 우리와 너무나도 격이 안 맞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런 그가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우셨다는 건 뭘 뜻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눈물을 보이셨다는 건 뭘 뜻합니까? 그가 알고 보니 사람이었다?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시야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봤더니 우리가 불쌍할 때 우셨다고요. 언제? 예?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안 그러시다가 드디어 이제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가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 몇천 년 동안 가만 계시다가 오늘 와서 우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봤더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언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매맞을 때 하나님도 같이 매맞는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아 목숨의 경각에 달려 불안에 떨 때 하나님도 그 불안한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모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혼자 에덴 동산에서 텐트 치고 고기고 먹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오래전 얘기지만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수가 마을의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 하셨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뭐라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나란 생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 놓고는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스스로를 뭐라 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하셨죠. 그리고 지금 보신 19장 30절에 어떻게 하시죠? 죽으시죠. 죽으시죠. 사기 아닙니까? 예? 우리한테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목마르고 우리한테 죽지 아니한다 하고 자기가 죽으면 사기꾼 아니나요? 아닌가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보았더니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책임,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 대한 사랑,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으셨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같이 목마르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 그도 오셔서 같이 굶주리셨으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크나큰 자랑이자 영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재단하여 미리 잘라내고 예방하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나 혼자 고결하고 잘난 곳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생명, 우리가 부활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드러낸다? 사랑으로 드러낸다. 사랑은 뭐다?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아주 재밌는 결론적 진리를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의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오 너희의 과거의 죄를 말같이 씻어 니들이 세상 앞에 의로운 사람, 즉 이제 과오도 없고 허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그러한 세상의 상식적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계속 보실까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헬라인과 유대인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낀 것일까요? 뭐가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가 부활되고 생명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 모두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요. 왜? 왜? 손해보는 짓이니까. 바보나 할 일이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편한 것, 나에게 이로운 것,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니까. 이런 바보 멍청한 짓 같은 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란가 같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기의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신, 인간에게 잡혀가 죽음을 당하는 신, 그 신이 십자가에 달려 목마름을 아는 채 죽음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라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을 싫어하시는지, 교회에 오래 머물기를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신지, 특히 왜 저와 성경 공부를 즐겨하지 아니하신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죠. 저랑 그거 한다고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목사님이 한두 번 사주는 밥도 이제는 내가 그 식당 알게 됐으니 얼마든지 목사님 없이 나보다 더 재밌는 사람과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거기를 내가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 보고 당장 회개하고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매일매일 저랑 만나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 모든 걸 선택할 그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의 가치는 그 세상 안에서 세상적 가치로 더 이상 나타내지 못하는 인생 안에 붙들려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냐면 이 우리를 위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새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새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자매와 친구들을 위해 여러분의 능력과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림과 같이 동참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모든 환난 가운데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 절망스러워하실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고 앞날이 안 보이는 이 모든 인생에 고통스러워하실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보다 몇 년 먼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보신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할 때 옆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심을요. 여러분이 어리석다고 여러분을 어리석음으로 정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리석은 여러분의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십자가의 도는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자 능력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또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가치와 존엄과 영광과 거룩과 명예를 다시 찾고 다시 주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우리의 고귀함을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자로 살아보려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겪게 되는 것은 나 혼자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는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선이 이 땅에 이룩될 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이제 주께 고백하오니 지금껏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